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뽑아 전합니다. 뉴스 속속 민동기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이번 주 굉장히 뜨거웠죠.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
제가 급조 논란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급조 논란.
네. 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국회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규제를 풀어서 네. 금융 문화 중심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원래 2031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7개 가운데 12개 그리고 국회 뭐 예산 정책처라든가 입법조사처 등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만 그렇게 옮기고 네. 뭐 본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여의도에 남기기로 했었는데
네.
이것까지 이제 전부 이제 이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밝혀서 이런저런 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키워드를 급조 논란 이렇게 하셨어요?
급하게 만든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세종시 행정수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제 계속 추진돼 왔던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그때 당시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해온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입장 번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과나 설명 없이 갑자기 새로운 정책 인양 들고 나온 것.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시점도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 갈등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종섭 주 호주대사
네.
뭐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사의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또 물가 고공행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권 여당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국면 전환용으로 이 카드를 두고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불러일으켰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 이슈로 이제 총선 이슈로 전환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비판과 별개로 민주당이 협조하면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그쵸.
당의 반응은 어때요?
민주당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녹색정의당
네.
새로운 미래 뭐 국회뿐만 아니라 아예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자라고
네.
입장을 내놓았고 조국 혁신당은 아예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네.
추진하려다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당들의 입장을 보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지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논리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법리에 따라서
네.
수도 이전 및 국회 이전은 위헌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개헌 등의 대책 없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완전 이전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급조된 거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지 그걸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 비해서 일단
네.
며칠 지났잖아요. 슬쩍 벌써 가라앉는 분위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도현이법 제정. 이거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소식인 거죠?
네. 이 키워드는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도현 군의 아버지가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도현이법, 이른바 그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이걸 꼭 제정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었던 건지.
이게 2022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네.
강릉시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손자 도용군을 태우고 SUV 차량을 몰던 중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이거 영상 많이 보셨던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도용군이 숨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용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제조사 쪽으로 전환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청원글을 올렸고요.
네.
이 글에 5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의자로 어머니가
맞습니다.
조사를 받는 건 거잖아요.
피의자 형태로 지금 조사를 받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물론 아들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었는데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도현이법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은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의 원인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네. 지금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을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바꿔달라는 거고요.
그러게요.
한마디로 이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좀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법안만 한 5개 정도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뭐 제조사라든가 산업계에 미칠 부담을 우려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법안이 네.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지금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국민동의청원 역시 법률안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 임기 만료 시 폐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용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국회의원들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21대 정기 국회 일정은 끝났지만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의가 가능한 걸로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일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제조사 눈치 보지 말고 바삐 움직인다면 충분히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좀 실행시켜 달라. 국민 동의 청원이 폐기가 된다면 자신은 또다시 국민 동의 청원을 할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 이제 선거 뛰느라고 바쁘긴 한데 네. 이 호소를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속 논란 이건 뭔가요?
이건 아니면 말고라는 키워드를 제가 붙였는데요.
네.
대구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거든요.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서구 이제 서부 경찰서 앞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 한 20명 정도가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 공장 등을 겨냥해서 뭐 도박을 한다거나
네.
마약을 한다와 같은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다가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네.
해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누가 허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주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계 한국인이 있습니다.
네.
김지연 씨라고 하는데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뭐 식당에 경찰이 8번이나 다녀갔다라고 해요. 이유를 들어봤는데 불법 도박한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없었어요. 불법 도박 행위가.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그 식당에 있던 베트남인 직원 한 명하고 손님 한 명의 외국인 등록증을 검사를 했고요. 미등록 상태이던 30대 손님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출입국 관리소로 넘겼다라고 해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귀화한 김지연 씨는 아니 그 손님은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지금 잡혀간 거 아니냐. 불법 체류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그러게요.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는 사실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하죠.
네. 근데 경찰이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거와 전혀 다른 이주 노동자를 단속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베트남 공동체 이유진 회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네.
아, 처음에는 이제 식당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 식당이 거짓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꾸 경찰이 업소에 찾아와서 검문하고 갔다는 신고가 하루에만 5건 이상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를 갖고 지속적인 허위 신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이주민 사회가 막 이런저런 동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불법 체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출입국 관리소를 인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이주민들이 워낙 항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신고가 허위였다. 근데 그 허위 신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경찰이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신분증 검사를 한다? 이 배경에는 혹시 경찰이 이주 노동자들은 다 혹시 불법 체류자라는
그렇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해줄 소식은 한국인 삶의 질. 여기서 뽑은 키워드는 뭐예요?
외로움의 계급합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 비율이 74.1%. 뭐 1년 전보다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 비중도 높았는데 외롭다고 지난해 느낀 국민이 전체 18.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낀 비중도요. 16.5%로 이건 전년보다 한 3.9%포인트 커졌어요.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과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60세 이상에서 이 외로움을 예. 느끼는 비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그런데 키워드 뽑으신 게 외로움의 계급화인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삶의 만족도 하고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월소득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아...
그다음이 6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계층 같은 경우에는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아, 진짜 소득에 따른 거네요.
네. 네. 이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또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도 뭐 전년 대비 한 4.2%포인트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이것도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좀 낮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일을 그 돈으로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도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아, 이런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네.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가 강했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19세에서 29세에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이 16.3%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30대에서 5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점점 우울한 사회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염려가 좀 됐고요.
네.
또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건 뭐 이제 고정적으로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갈등 이걸 지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요 순서가 뒤를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 대립 못지않게
네.
빈곤층과 중산층은 약간 계급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고용주 역시 계급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울증 관련한 것도 20대와 60대가
맞습니다.
제일 높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20대가 그런 비율이 높다는 건 우리 사회가 되게 건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방증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도 너무 심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쟁에 좀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동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